주일 오전 시간에 신명기 강해를 만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 어떤 책을 또 강의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몇 주간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뚜렷한 회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회심으로 인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제가 늘 강조해 온 바대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회심과 성화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심과 회심 이후에 드러나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가 이 땅에 굳이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뚜렷한 회심과 회심 이후에 성화 열매가 드러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현상 교회에게 좋은 모범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게 된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 전도자요, 또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 읽기를 비교적 좋아하고 성격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폭넓은 교제를 그렇게 즐겨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6일 동안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 없이 제가 읽고 싶은 책들만 그냥 읽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고 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그렇지 않지요. 주부가 요리와 육아와 관계된 책은 늘 읽고, 그래서 자신이 맛있는 음식만 해먹고, 그 다음에 휘트니스 다니면서 몸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 받고, 이렇게 지내면 주부단 주부라 할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상한 신학을 논하고 말을 해도 실제 목회 현장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는 목회자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인과 동시에 목회자였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늘 도전을 주는 또 모범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본 교회와 또제 자신에게 주인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을 먹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해서 다시 제2차 전도여행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간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함께 동역하지 않고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을 또다시 데려갔다가든 다시 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니 마가 요한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피차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목회자도 다툽니다. 목회자는 싸우면 되는가? 싸울 수 있어요.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물론 그게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루아노 혹은 실라라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얻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이세 사람이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매우 긍정적이었죠. 자수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환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에서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은 두 도시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와서 어떻게 교회를 일으켰는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행전 17장을 참고하시면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3주 정도만 거기에 기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후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3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많은 기간들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빌립보서 4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이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줬던 두 번의 헌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3주 이상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흔히 말하면 이제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일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손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수고와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낮에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전해듣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형제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핍박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숨어있을 것이라 추정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색출해내려고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자 여의치 못하자 야손과 몇 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그 당시 헬라권 안에 있었던 로마의 위성도시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들은 주전 1세기에 살았던 줄리우스 시저 황제를 따라서 명명을 했고 초기에는 이 로마 황제들이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아있는 황제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던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진정한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가이사에 대한 반역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되자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까지 또다시 쫓아와서 핍박을 하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자신이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생명을 바쳐라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 일행이 어쨌든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써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만 세 개가 딱 나타나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통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사도 바울과 신뢰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변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마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 아주 친한 친구, 한 친구가 있는데 교수거든요. 교수인데 요즘에 이렇게 벤처 기업들도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잘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천안에 무슨 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농장을 자신 이렇게 만드는데 한번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부를 때 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재진아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 친구도 저한테 그냥 덕수야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말은 서로 스스럼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대성교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직함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회심자를 얻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인터서브라든지 뭐 OM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와 함께 해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면 다 각계 격파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아마 이 독불장군 노릇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살림을 차리는 이런 못된 본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고 자신의 동력하는 자신의 복음사에게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함께 가담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요, 또 실로아노 혹은 실라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그 실라가 누군지 디모데가 누군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면 뭐 또 한 10분 소개하겠지만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서신서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뭐라고 쓸 수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만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실은 교회가 속해 있는 영적인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6절 이하를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는 이 말씀을 참고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기를 소원하는지, 오직 전적으로 우리 소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상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현상교회는 중산동에 위치하고 있죠. 하늘마을로 57-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경건과 우리의 삶의 자원과 토대와 근거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자원으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중산동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교회는 복음 전파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은 복음 전파가 말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보다 예언 말하기를 권면하면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가하는 예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방식으로 치유사역으로 상담학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는 게 있는데 심지어 자면서까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이잖아요. 말은 단순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 아닙니다.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약속을 하고 주장을 하고 감사를 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복음이 이 말로 분명하게 전파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말로만 전파돼서는 안 되지요. 이 말은 말로만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말로 분명히 전파되어져야 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혈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진 진리 체계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단순한 말로만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로만 아니라라는 이 말은 첫째로 자신의 설교가 그 다음에 대중과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그 시대 정신에 녹아들어 있었던 종교와 철학을 내세워서 허풍을 뚫었던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의 설득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차별화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2장 1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면 뒤에 숨기고 아첨하는 말을 했던 그들이 전했던 말과는 다른 차원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이긴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 사도바울이 말로 전파한 이 복음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과 성령 하면 말씀과 다른 어떤 성의 역사를 떠올리지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길을 열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다변화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놓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킵니까? 바울이 했던 설교 그 자체를 다시 표현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복음 설교와 함께 더불어 드러났던 기사와 표적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회심한 사건을 가리킵니까? 우선 바울은 여기 보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능력으로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볼 때 복음이 단지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이르렀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능력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능력으로라고 말하니까 보통 우리는 능력하면 표적과 기사, 이적 이걸 늘 떠올리는데 과연 그것을 가리키는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참조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도대체 뭘 가리킵니까? 대개 이렇게 능력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병고침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이적과 이런 표적들을 떠올리죠.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이 본문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표적이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났더라면 걸림돌이 되지 않았겠죠.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표적적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러나 표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표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표적을 보고 오히려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따라서 표적 자체, 이적적 능력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암에서 고침받게 하시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뜨겁게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다 예수님을 다 제대로 믿느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낫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불신앙이 들어오죠? 내가 좋은 의사 만났고 요즘에 항암제가 좋으니까 낫게 되었지 설마 주님께서 낫게 하셨겠냐라고 하는 불신앙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믿음에서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표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표적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표적 이상의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친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게 하시는 역사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전도했다는 이야기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전했더니 이 능력을 따라 그들이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믿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능력과 기사는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물리적으로는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주 예수로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다 맡긴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미친 사람 아니고는 정말 지성의 벼락을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효력을 얻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써만 그 말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와서 제대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전혀 그런 예와 생각 없이 그냥 나와 말씀 듣는 사람하고 천양지차죠. 그래서 그는 항상 이방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으나 그는 항상 이방인으로 비켜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깨어있는 지성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대선교 교인들은 이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여기서 온전한 확신, 큰 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한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확신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와 그 설교에 대선교 교인들이 보인 반응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대중교회 사람들에게 큰 확신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서 보는 바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어떤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야 그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되어져야 그 말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 사실은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와 말과 무엇을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는 말을 결부시켜 놓고 있죠. 이게 중요하지 않았더라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는 이 말을 언급해서 복음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회신자를 양산하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인격 그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과 분리된 각종 설교와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날처럼 정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회자 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미국 저쪽 촌에 있는 한 설교자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신학자의 강의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와 가르침이 홍수처럼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정말 참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자들은 왜 그렇게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설교는 설교자의 삶과 인격과 단절된 채로 전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굳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설교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굳이 복잡한데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를 왜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의도 큰 교회 제이 목사님이 신문지상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작곡한 곡이 우리 찬송가, 우리는 통일 찬송가를 쓰죠. 새 찬송가 안 쓰지만 통일 찬송이 버젓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의 삶이 종교에 가서 만약에 이단자로 드러나든지 극심한 비리와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종국 자체가 사람들이 도무지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작곡한 곡과 죽은 사람이 작사로 되어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설교와 설교자의 인격, 가르침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설교자의 삶과 인격에 뒷받침되는 전도와 설교와 가르침만이 뭘 만들어내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인격을 가진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떤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신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책 하나 읽고 뭐 좀 좋은 정보 들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꾸 아는 체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몰라도 야, 나는 정말 저 성도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성도님처럼 주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인격적 회심이 낳은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 역사로 번역된 단어는 일, 행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룰 때 행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역사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일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지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모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일이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특성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것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들어간다.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게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안정감을 느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특성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믿음이 드러내 보이는 결과,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논해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언제나 자기만 앞세우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아담의 타락한 내적 지향성으로 더 탈피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웃과 동료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죠. 거듭남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지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체면을 최우선시했던 이런 인식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고도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내적 경향성이 바뀌어 있지 않고 늘 관심이 자기 위치,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자기 이익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실상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안으로 끌어들였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외부로 펼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내었고 사랑은 수고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세요. 뭘 이렇게 주면 왜 나는 안 주냐 그러고 쟤께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나한테 이거 주냐 그러고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타락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그 다음에 우리와 지체들 간의 모든 관계와 행위와 존재를 가장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다, 이용당했다라고 말하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은데 그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의 동기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헤아릴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은 정서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사랑하면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육체적인 필요를 불러들이는 매우 피곤한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하다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의 배후를 보세요. 그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수고함이 없는 말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맞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미루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일 저녁에 밥을 먹으면 항상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왜 할까요? 가위바위보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함이에요.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희생하고 나서겠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어떤 조정, 회의, 타협 이런 게 필요 없지요. 근데 왜 이 사회에 왜 자꾸 이렇게 회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게 왜 생기지요? 전부 다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이익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책임은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성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요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많은 여인들이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누워놓고 마침 그 곁에 있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그 다비다가 살아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이 속옷, 이 겉옷, 다비다 이 사람이 다 지어줬다는 거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요관도 없어요. 예전에는 봉사경을 하면 강사님을 호텔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성도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죠? 식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점에 데려가지 않고 다 해서 대접했죠. 제가 영국 다유서교회 사형에 갔을 때도 북한에서 온 허 집사님 가정이 3일 동안 점심 때마다 저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어디 갈 때 도시락까지 싸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식 올 때 산호세 있을 때 한 달 동안 그 신현지 자매 가정이 그냥 집을 내어줬어요. 지내라고. 또 제가 아는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인들도 이용했지만 상동 순례자의 집이라고 집을 하나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그냥 공짜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서 온 박명규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보너스를 타면 보너스가 좀 많아요. 100단위를 넘습니다. 보너스를 타면 청년에게 이르는 글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전체 그 돈으로 다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수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처럼 지금 시대에도 정말 헌신되고 하나님이신 유익은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학의 지식, 뭐 가르침들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가르치는 자이니까. 그러나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은 의지와 뜻만으로 안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일하셔야 돼요.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뒤지다거리하고 반찬 봉사하고 또 아픈 분 있으면 가서 집안 청소해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형제 사랑에 힘썼는지 대성회전서 4장 9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그래서 마케도니아 온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고해야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수고를 그치라 말씀하죠.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실 거 없어요. 뭘 그렇게 끌어모으시고 뭘 그렇게 관리하실 게 있겠습니까? 퍼주시고 나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화성교회 정상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 있어요. 그 아들이 정대훈이라고 근육 무력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길 때도 축 늘어진 버드나무처럼 말이죠. 가지처럼 그렇게 안겨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네? 축 늘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이쪽 폐만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부모님이 이 가슴을 눌러야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옆에 붙어서 이걸 눌렀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신방도 하지요. 근데 제일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일 자기한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 나가십시오. 제가 두 시간 동안 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얼마나 배고프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한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대중과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있길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믿음 안에 소망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지요. 이 소망을 가리켜 성경은 좋은 소망이라 그래요. 대중과 후서 2장 16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을 분명히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소망은 단순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으니까 좀 참아 기다리면 뭐 좋은 날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지요. 그 사실이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확인되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누굴 기다려요?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과정은 거의 대부분이 인내의 과정이에요. 거의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빼놓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지요. 힘들어도 참고, 안 익어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단순한 체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강렬한 소망으로 오늘을 능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항상 세 가지 맛을 내요. 믿음에는 사랑의 성격이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걸 묶어놓고 있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소망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정말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 자아추구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이제는 희생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청소 누가 할까, 누가 적을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탁 이름 적고, 어렵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고.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을 앞두고 한 여성도님이 전화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반가운 전화였는데, 그 전화의 내용은 다름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정말 위로가 되죠, 그죠? 우리가 정말 걸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끼리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 누가 이번 주에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면 그게 무슨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전화를 하셔서, 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혹시 뭐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과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날 흔히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되었다, 그런 식으로 안주한 흔적이 없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고 소망의 인내를 드러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갔던 대성과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와 우리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원칙상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그가 택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드러내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심 없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참 신자다 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은 많이 하는데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래놓고 하면 이거는 잘못됐고 저는 잘못했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는 있지 않는, 그래서 늘 봉사와 성김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일한 복음의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사는 일 또한 또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16년째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제 자신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홍철기 성도님이 저희 교회 등록했을 때가 2009년 말인데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 홈피에 돌아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저 한 2, 3년, 3, 4년 요 사이에 온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동일한 이 복음의 내용과 그 신학의 동진일천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16년이라고는 세월은 사실은 허수라고 저는 보고 그저 한 3년쯤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내용들 우리가 더 잘 다지고 이 내용들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우리 스스로 안주하면서 되었다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월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복음이 말로만 듣겨지지 않고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마지막 날 판명되는 우리 연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성숙함과 그 고상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월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바로 대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확인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의 다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믿음의 일과 행위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는, 그래서 그저 이름만 있고 삶의 내용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교회 때문에 다 상처받고 이런 교회를 참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는 목회자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파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정작 그 아픔을 달래줄 성도와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썩어 다 불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지어진 교회처럼 주님 앞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현성교회, 그런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참으로 선교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조국교회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씹히는 교회가 아니라 추앙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